사무엘하서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란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깊이 맛보게 하시옵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대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천국에 가는 것을 쉽게 연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만약 구원을 그렇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문제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적인 것이 되어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구원은 천국 가는 그걸로만 바라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현재적인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을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약속받고 보장받는 그러한 것으로만 말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미래적인 그런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그 실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걸 미래적인 것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 신앙생활이 자꾸 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그 봉사하고 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나중에 구원받을 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수준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한 예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좀 상을 더 받는 그런 구원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신앙생활의 그 목적을 장차 주어질 구원에만 자꾸 그 염두에 두고 연결해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현재적인 그 구원,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은 사실 그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신자의 그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말해주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22장의 이 내용은 그 다윗의 그 노래죠.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 죽어가지고 천국 간 뒤에 구원을 노려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윗에 대한 다윗의 그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내신 것, 그것을 다윗이 경험을 하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 그게 22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그 다윗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했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살면서 누렸던 그 현재적인 구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함께함으로써 다윗에게 경험되었던 그 구원, 그걸 다윗이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놀이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걸 바라본 노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가 세상을 그 살아가면서 누리는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결국 이 다윗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 역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그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구원만 우리가 머리 담고 있다면은 이 다윗의 구원의 노래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신자가 그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경험 그 기쁨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 내 반석입니다. 내 요새입니다. 내 피난처입니다. 뭐 나의 건지시는 자입니다. 뭐 이러한 내용 시편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표현을 불렀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내 반석입니다. 내 피난처 이렇게 말할 때에 그냥 어디서 들어가지고 머리에 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반석이더라 내 피난처더라 이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서 하나님을 알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 요새 있디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피할 바입디다. 이걸 알게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내 반석, 내 피난처, 요새 이러한 말로 표현한 사람은 다윗이란 말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여호와를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의 신자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부른 그 말을 배워가지고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다 피난처다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다윗이 경험한 그 구원이 뭔가를 모르면서 여호와가 내 반석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아무리 말해 본다 할지라도 다윗이 말한 것과 의미는 들리다 그 말입니다.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다윗이 말한 반석과 내가 말한 반석 일치가 되려면은 다윗이 경험한 구원의 경험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윗이 안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될 것이고 결국 다윗과 똑같은 그 의미와 그 어떤 깨달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반석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구원의 경험과는 동떨어져 있으면서 그건 전혀 모르면서 무작정 내가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 반석입니다. 아무리 떠들어 말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과는 일치가 안 돼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말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 여호와를 내 반석 피난처 건지시는 자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나의 요새입니다. 반석이나 건지시는 분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가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고 위임이 오는 것도 막아내주고 지켜주는 자 그러한 분을 생각하면서 반석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그 위험에서 대적의 손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그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을 위험에서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대적. 그래야 구원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이 뭐냐 이것도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다윗의 대적은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위험 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한 개인의 그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그냥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이 뭐냐면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란 한 개인을 위험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고 단지 하나의 반석이라 부르면서 나 한 개인을 위해 건져주는 그런 의미에서 반석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결국에 이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고백과는 전혀 동떨어진 안 맞은 그러한 그 말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다른 하나님을 자꾸 연상해내는 그러한 결과가 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덮어버린 채 그냥 반석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이런 말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환경의 어려움과 위험에 따라 막아도 지켜주는 그러한 뜻에서 피난처입니다. 반석입니다. 결국 이런 식의 그 말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거든요.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를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분명히 대적이 있었죠. 대적이 있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기를 썼던 그 사울이란 사람이 대적이었고 또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왕위를 차지했었던 압살롬도 다윗 대적이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도 다윗의 대적이고 또 반란을 일으킨 세바도 다윗의 대적이죠. 이들은 모두 다윗을 반대하고 거부했던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에게는 대적이 있었고 그 대적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윗의 구원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겠습니까? 다윗과 동일하게 대적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대적으로도 구원해낸 거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야만이 다윗의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는 대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 건지신다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리가 만무하단 말입니다. 대적이 있어야만이 그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그 경험에서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 피난처라는 이런 말이 나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없다면 대적의 손에 구원하시는 다윗의 경험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돼요. 또한 그 대적도 없는 상태에서 다윗과 같은 구원의 경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가 반석입니다. 피난처입니다. 해봐야 결국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닥친 여러 가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막아내고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이 다윗에게는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하고 다윗을 거부한 대적이 있었고 그 대적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 구원이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지는 구원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대적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지시고 지키시는 그 구원을 베풀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베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몰라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 모르냐?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전혀 눈치를 못 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면 대적을 알아야 돼요. 나의 대적이 누구냐? 그 대적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분 대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께 대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대적이 누구인지를 모르신다면 그건 지금까지 하나님 구원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다. 뭐 이러한 그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대적은 실제 그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윗은 어쨌든지 간에 그 대적을 자기 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 목숨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대적이 누군가 뭔가 좀 아리송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서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 대적을 이해하려면은 결론은 아, 나에게 대적은 없다. 나를 죽일 사람 없으니까. 결국 이러한 답이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대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적이 누구지? 다윗처럼 나를 죽일 사람이 없는데 결국 아리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의 대적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이걸 우리가 좀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이 이제 대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뭐 그 내용도 아시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점령당할 그런 위험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이 영웅처럼 그렇게 여겨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다윗을 노래 부르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이제 막 높여 부린 거예요. 이처럼 다윗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왕인 사울이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겠나 말이죠. 다윗은 장군이고 사울은 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오래전에 며칠 전에 끝난 그 뭡니까 그 불멸의 이순신 그 생각이 나는데 이순신이 백성의 영웅이 되니까 왕이 못 견디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백성들에게 위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이순신이 혹시 반응할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해서 이순신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울이 꼭 그런 이제 그 심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잖아요. 사무엘상 18절 8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백성들 칭송하는 그 말이 굉장히 불쾌했단 말이죠.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이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백성이 다윗을 이제 높이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저 다윗이 네 살 빼앗는 거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울의 그러한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사울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다 인간이 그렇지 않느냐 나도 그렇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사울의 왕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 입장이 된다면은 나 같아도 불안해서 그런 마음 가지겠다는 이런 걸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동일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한 그 사울을 사울이 한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속성으로 그 본질적인 내면으로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 18절 10절에 보면은 악신이 사울에게 내려서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의 시기와 다윗의 미움 이것을 사울이 악신 들린 것으로 악신에게 붙들린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그러한 미움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발견되느냐 발견되지 않느냐 바로 발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신에게 붙들린 그 사울의 모습이 내게서 발견된다는 거. 그리고 내 속에 사울이란 그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악신에게 붙들려서 나온 것이라면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보다 잘된 사람 우리가 곱게 봐주지 아니하고 실제 누구를 죽일 행동을 하지 않나 할지라도 그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뭐 양심이 안 바르고 나빠서가 아니고 악신이 붙들린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악신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좀 부족해 그런 것이 아니고 악신에게 붙들린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시기가 터져 나오고 미움이 터져 나오는 분명 그걸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권력을 탐해가지고 다윗을 반역을 하는데 그 권력을 좋아하고 탐하는 것이 압살롬에게 믿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힘을 좋아하고 강한 자가 되는 걸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탐욕은 압살롬만이 아니라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압살롬도 우리에게 들어있는 모습이죠.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할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왜 저주하게 됐냐면은 이제 다윗이 왕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이다. 도망친 입장이기 때문에 나약한 그런 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면서 저주를 한 것이에요. 이처럼 뭔가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 놓고 그를 욕하고 판단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속성 그대로란 말입니다. 뭔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놓고 저주할 강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강자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다고 여겨지면 마음 놓고 저주합니다. 판단하고 욕하고 말이죠. 결국 시므이의 그 모습 역시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속성 그대로란 말입니다. 세바가 다윗에게 반란 일으켰는데 그 이유도 뭐냐면은 다윗이 유다지파 가까운데 유다지파도 아닌 자기들이 다윗을 따라가 봐야 이익 얻을 것은 없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건 역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내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압살롬도 시므이도 세바도 내 속에 들어있는 나그랍도 말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천사람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결국에 이 다윗의 대적들은요 우리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이 붙들려 살아가는 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께 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내게 있어서 대적이다 그 말이죠. 내가 내게 대해 대적이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뭐 알쏭달쏭 하겠죠. 왜 내가 나의 대적이냐?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원치 아니한 일을 하면은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마치 죄의 책임을 뭔가 다른 애에게 돌려놓고 있는 그런 뭐 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자기의 실체였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아니한 것은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들 생각하겠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고 원하지 아니한 걸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선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껏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니까. 모든 게 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이미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선을 알게 된단 말이죠. 선을 알게 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걸 자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만 신자이기 때문에 뭘 원하게 됩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악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뭐가 선인 걸 알면은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악은 행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아예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악은 죄는 내가 행하지 않겠다고 각오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어도 되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울의 경험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더라. 그거였어요. 하고자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겠다 분명히 마음먹고 각오는 불구하고 어디 보면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 바울은 이런 자기 경험을 내 속에 죄라는 세력이 들어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말고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자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영의 사람이 되죠. 영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된다 그 말은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의 사람 되었다고 해서 본래 있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것, 죄를 아닌 사람 된 것,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 죄가 내 본성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던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지만은 여전히 악한 세력에 붙들린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 나에게 육의 사람의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쏭달쏭한 말 같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의 사람이 돼도 여전히 죄수에 붙들 육의 사람 내에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항상 뇌 속에 티극태극 싸우는 싸움이 나와요. 갈등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갈등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있더라. 그래서 영의 사람이 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아니했는데 육의 사람 또 다른 내가 죄를 짓게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 자신이었어요. 원치 않은 악을 향하게 한 대적이 내 속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똑같은 게 우리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뭐냐면은 영의 사람은 그런 자기 실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육의 사람은 그걸 전혀 보지를 못하고 아예 악에 파묻혀 살아가 버리는 것. 내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때문에 착한 조금만 해도 마치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그런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 된 것, 착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 그 모든 것을 간파하게 돼요. 이런 인간의 실체를 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구원을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이제 사망의 몸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권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세력에 붙들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백성 삼으셨다는 것. 내 죄를 보게 하셔서 나에게 절망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게 뭐냐면은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세계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나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건졌다는 것. 그 건졌다는 것이 뭐냐면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내 실상을 보게 되고 내 실상을 보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구원이란 얘기예요.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다윗의 구원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고 바울의 구원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 얘기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죠.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야 됩니다. 자, 그 경험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건짐 받았냐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짓고 나를 보면서 내가 죄로도 구원 받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뭔가 의심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앞서 바울의 얘기를 통해 확인했지만 인간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영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법에 붙들려서 원치 아니한 걸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죄에서 구원이 뭐냐? 먼저 하나님이 뭘 죄로 보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자꾸 염려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연계해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자꾸 염려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다 그 말인데 그럼 처음 돌아가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주보에도 제가 자세히 안 적어놔가지고 계속 해보십시다. 자, 죄에서 구원됐다 그 얘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하나님 보시는 죄가 뭔가 이걸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죄를 뭐 사람 죽인다, 간보지겠다, 뭐 사기쳤다, 미워한다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죄를 안 짓는 것을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데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안 봐요. 살인한 거, 강고질한 거, 뭐 미워한 거 이런 걸 죄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죄가 아니란 건 아닙니다. 죄는 죄인데 그걸 죄로 봐서 심판을 하는 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다 아신다겠죠. 사람의 악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악한 행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와서 세상에 심판이 되는 죄가 뭐냐?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 그걸 하나님 죄로 보는 겁니다. 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 그 얘기는 앞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걸 보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죄를 내가 봄으로써 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러면 그 은혜가 온통 예수께 다 묻어 있구나. 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막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도 결국에는 미움은 붙들려 나오는 것이고 시기는 나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으니까. 근데 영의 사람 항상 그런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내 실체를 살마다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외친 복음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 그 말이 뭐냐면은 죄에 붙들린 너의 실상을 보고 깨달아 그 H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너의 실체를 좀 발견해라. 그게 회개하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의 형편이 뭐냐면은 악한 일을 안 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사람 된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인간의 의로 높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은혜도 피해 공로 필요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요. 아들을 멸시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이 멸망당할 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속에 있는 대적은요, 여러분 자신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대적은 여러분의 의를 보게 하고 여러분 착한 행위를 보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우니까 그 의로에서는 복을 받을만 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몰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적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국민과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해버립니다. 그게 대적이에요. 그런 대적의 실체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그 죄로부터 건지는 하나님 구원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로구나. 그게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오로라 공고한 사람이란 고백과 함께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다.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 자체를 가리켜서 하나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이 경험하지를 못한 것이 아니고 그게 나의 구원인지 미처 깨닫지를 못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이 나 경험될 때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 죄의 벌에 붙들려 끌려가고 은하지 아니한 선례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 나를 보면서 결국 나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건지시는 자입니다. 이러한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 속에 있는 대적을 볼 때마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는 이러한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돼요. 그래서 지금의 구원은 날마다 계속된 구원이란 말입니다. 4절 보면은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미 구원을 얻어서 찬송하는데 이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 내다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환경이 날마다 그 원수의 대적에 붙들려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러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 구원이에요. 그래 구원은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 속에 머물다가 영원한 천국이라는 완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심으로 악한 세력을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을 발견하시고 그 대적을 대적할 수 없는 연약함을 여러분이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 아 주님만이 내 반석이구나. 주님만이 내 피난처구나. 주님만이 나의 방패구나. 그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께 생동감 있게 살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악에 파묻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구원의 경험, 바울의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내 걸치할 수 없는 내 속에 나의 대적, 그 대적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과 찬송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아멘.